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 한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이요. 저 뒤에 우리 다빈이 왔는데 환영하고요. 뒤에 형제는 제가 잘 모릅니다. 누구인지. 누구? 조재호 형제. 미안해요. 내가. 제가 왼쪽 눈도 이상하고요. 기억력도 지금 조금 이상합니다. 재호 형제 미안해요. 피로 형제가 어제 카페에서 좀 큰 일이 나가지고 몸을 못 뺐어요. 그래서 함께 예배를 못 드리는데 나중에 수연자매한테 그 사정을 물어보시고 같이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아멘. 저는 지난 두 달간 록다운 기간 동안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다가오는 5년 동안 특별히 좀 더 확장해서 15년간 무엇으로 채워나갈까 하는 것을 연필을 꺼내서 그 노트에 기록하면서 또 장수를 넘겨가면서 계속 그렇게 한번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생각하고 이런 질문의 시간들을 많이 가져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다가오는 5년 동안, 그리고 좀 더 확장해서 이제 15년 동안. 얼마 전에 이제 이 땅 가운데 태어난 날짜를 생각해 보니까 한 60년이 지났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5년을 더 주신다면, 그리고 15년을 더 주신다면 어떻게 살고 무엇을 완성하고 주님 앞에 가야 될까, 어떤 영역이 내게 부족한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남은 15년 정도의 기간을 채워야 할까. 어떤 부분에는 주님께서 주신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적어놓았고 어떤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아직 주님께서 밝혀주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회와 관련해서 또 제가 지금 설교나 티칭하는 사역과 관련해서 분명하게 주신 것 중에 하나는 주의 백성에게 그분의 마음, 특히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감정과 관련해서 그 오해를 풀어주고 진리가 자리 잡도록 가르치고 기도하라 하는 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엄청난 내용과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영성에 따라서, 개인의 성숙 정도에 따라서 이 구절을 보면서 눈길을 멈추기도 하고 아니면 대수롭지 않게 지나치기도 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9절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것은 누가 하신 말씀인가 하면 사람이 되신 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언제 말씀하셨는가? 십자가 죽으심을 12시간 정도 앞둔 목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특별히 12 제자가 모여있는 그 환경에서 이미 가롯 유다는 열둘 가운데서 주님을 배심하기로 결심하고 그 자리를 뜬 상태입니다. 열둘 가운데 열한 제자를 향해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저는 이 세상에 가장 완벽하고 강렬한 그 형태의 관계, 그 사랑의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완벽합니다. 완전합니다. 그리고 강력합니다. 영원전부터 있었던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었던 완벽한 사랑의 교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자라감에 따라서 이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 마음 가운데 다가오기 시작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희락이 생기기도 합니다. 영원 전부터 교감된 그 신적 사랑이 지금 열한 제자를 향해서 주님의 입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 사랑 안에 거하라. 이 제자들은 곧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고 난 다음에 어떤 뭔가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시련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 안에 거하라. 아마도 우는 사자 같은 적의 공격에 그 목표가 되어서 표적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해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 사랑을 확신하고 이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다가오는데 어떤 사람은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목베임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부탁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공통적으로 열망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로 표현하거나 정의를 내리기는 잘 못해요. 그런데 그 개인의 은행이나 아니면 선택이나 하는 것을 보면서 아 이거는 만국의 공통적으로 이것을 바라고 있구나. 그게 뭐냐면 누군가가 나를 원해 주기를 바래요. 누군가가 나를 기뻐해 주기를 바래요. 심지어 내가 잘못하고 있고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허물이 있을 때에도 누군가가 나를 원해 주기를 바라고 나를 좋아해 주기를 바라고 나를 기뻐해 주기를 바래요. 이것은 어떤 영혼이든지 상관이 없이 가지고 있는 열망입니다. 오늘 이 본문과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영혼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열망 하나, 누군가가 나를 원하고 기뻐해 주기를 원하는 내면의 갈망이 있는데 그것이 잘못하고 있을 때에도 부족함과 연약함과 부전함이 있을 때에도 열망한다. 이것을 함께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주님의 비유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는 잘못해요. 성장하고 있을 때에도 부족함과 연약함과 불완전함이 있어요. 기도 시간을 많이 늘렸을 때에도 제가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의 뜻을 추구하고 오늘은 완벽하게 주님 앞에서 기억될 만한 날이다라고 생각했을 때도 허물이 보였어요. 불완전함이 보였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나를 원하고 기뻐하시는지, 그것은 답은 예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주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진리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15장에 우리는 동상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는 둘째 아들 이야기를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읽는다든지 강의를 한다든지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이 둘째 아들, 탕자라고 한 이 아들이 우리가 유대적인 시각으로 유대 사회에서의 그 컨텍스트로 고려했을 때 지금 예수님께서 드신 이 비유는 어찌 보면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 극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조금 보겠습니다. 12절에 한번 봐주십시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것은 가볍게 읽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요구는 그래서는 안 되는 요구였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재산 분배를 요구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이러한 요구는 레위기나 모세율법에 드러난 규정에 의하면 돌로 침을 받는 그러한 폐륜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상해요. 그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13절에 보면은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 왜 먼 나라로 갔을까요? 아버지가 싫어서. 아들이 바라보는 아버지에 대한 상이 있었습니다. 그 시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싫었습니다.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그 돈으로 투자해서 재산을 불리는 것이 아니라 헛되게 탕진했습니다. 집안에서 불호막심한 자식이었고 사회적으로도 외부에 방탕한 그러한 인격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는 통상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시계추의 오른쪽 극단과 왼쪽 극단을 심리적으로 오고 갈 때가 참 많아요. 하나는 자신만만함입니다. 내가 한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있어 하는 마음이에요. 이 둘째 아들이 처음에 보인 모습이 그것입니다.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재산 분배를 요구했을 때 자신만만함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이제 19절에 나와 있는 어떤 표현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고생고생하다가 자신의 실패와 잘못과 부족을 자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자신만만함 대신에 완전히 자기 비하로 내려가 버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대하시는 건강한 밸런스 있는 그러한 자기에 대한 자각과 하나님에 대한 그 관계 정립이 아니라 우리는 그만하거나 자만하거나 자신만만해하거나 아니면 실패를 자각하고서 자기 비하, 자기 정죄에 들어가는 이 두 극단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나 자신의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 시각을 가지고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 둘째 아들이 19절에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내가 말을 해야지. 아버지의 아들인데 자기가 실패하고 아버지를 실망시키고 이런 모든 것이 떠올라서 이제부터는 자격이 없다. 그래서 일꾼 중에 한 사람으로서 아버지 집에 있는 하인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남도록 해야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실망시켰을 때, 실망시켰다는 마음이 들 때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마음 작용입니다. 그래서 나는 자격이 없다. 주님을 가까이 해서 섬기는 것이 부담스럽다. 특히 이것이 나타나는 영역이 기도의 영역이요. 내가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과연 관심을 가지실까? 가지실 리가 없어. 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요, 이 아들이 아버지를 재발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아버지를, 그 아버지의 감정을, 그 아버지의 진면목을 발견하고 또 발견하고, 그래서 우리의 패러다임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어야 합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마음 작용을 몰랐습니다. 20절 보십시오.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절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측은히 여겨 His heart was filled with pity. 불쌍히 여김으로 가득하여. 혈색이 좋던 아들이 몇 년 만에 왔습니다. 얼굴이 반쪽이 되었고 피티가 없어요. 못 먹어서. 그리고 옛날에 집에서 입던 그 옷이 아니에요. 그 남나귀 거지 형식으로 온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하여. 여기 헬라어 스플라하조 니즈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사람의 그 공경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하여, 마음이 아파서 이런 뜻이. 이 동사는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실 때마다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에 나병 환자를 향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병 환자, 나병이 걸리지 않는 나는 그 고통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나병으로 수십 년간 고생한 그 사람에게는 그 고통이 대단한 거죠. 그것을 온전히 공감하는 그 마음 예수님께서 가지셨어요. 나병 환자를 향해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 주님께서 가셨던 그 마음. 동일하게 누가복음 7장 13절에는 나인성읍에, 나인이라는 그 성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어요. 아니,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독자예요. 외아들이었어요. 과부로 있으면서 독자, 그것도 유대 사회에서. 근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 무너지는 그 마음, 그 장례 행들이 지나갑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셨어요. 누가복음 7장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주 예수님의 치유는 이러한 방식으로 먼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고통을 공감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거나 손을 대십니다. 이 동사가 누가복음 15장 20절에 그 아버지가 남루한 형색의 아들을 보면서 느낀 내면의 그 감정을 표현할 때 동원됩니다.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겨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하여. 그런데요, 이 아들이 누굽니까?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아들이에요. 근데 그 재산을 가지고 지금 돈을 불린 것이 아니라 지금 완전 탕진하고 거지 형식으로 돌아온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하여. NTE라는 번역본이 있는데 New Testament for Everyone, Everybody. 그런 어떤 번역본이에요. 그 번역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is heart was stirred with love and pity. 사랑과 동정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들끓어 일어나요. Stirred with. 핏기 없이 헬스케신 그 아들을 보고 주놈이 내 먼저 죽기를 바랬지, 내 돈 당진했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그 아들이 고생한 흔적이 역력한 그 얼굴, 남루한 옷, 그것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달려가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여기 근데 잠시 멈추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왜 이 비유를 드셨을까? 이 극단적인 비유를 드셨을까? 유대 사회에 이런 아버지가 없는데, 유대 사회에 이런 아버지를 발견하기 힘든데 왜 이런 비유를 드셨을까? 아들의 경우도 극단적이지만 아버지라는 인격, 그런 존재도 유대 사회에서 발견하기 힘든 인격이거든요. 여기 달려가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근데 유교적 윤리가 지배했던 우리 조상들처럼요, 유대 사회에서는요, 그 집의 어른은, 가상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절대 달려나가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 경험입니다. 어릴 때를 떠올려 보면은 다 도시에 사는 아들, 딸 부부가 집으로 찾아오잖아요. 근데 딸 부부가 도착해서 손자들도 소리가 왁작지근해요. 근데 아버지가 안에서 그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안 나와요. 근데 어머니가 누구누구 아버지 좀 나와보소, 아이들이 왔다니까요. 그렇게 왔는가 그러면서 문 열어요. 2000년 전에 유대 사회에 똑같았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심했습니다. 절대 아들이 좋은 일을 하고 뭐 장엄급제를 하고 어떤 승리를 거두고 이렇게 와도 뛰어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인 아들이 멀리서 보이는 그 장면에 뛰어나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잘한 것이 무엇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이런 긍휼과 애정의 대상입니까?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는 우리 아들들을 사랑합니까? 우리 아이들 왜 사랑해요? 우리 아이니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실까요? 그분이 지으셨기 때문에. 왜 마귀가 이 세상을 미워하는지 아십니까? 그가 지은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에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사건이 있어요.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 왕 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여자가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그 장면 잘 아시죠?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롭게 어떤 처분을 합니다.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이렇게 판결했을 때 그때 누구의 마음이 격동합니까? 열왕기상 3장 26절에 보면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도록 죽이지 마옵소서. 내 아이가 안 되어도 좋습니다. 죽이지 말아주세요. 왜 마음이 불타는 것 같은 격렬한 마음이 일어났는가? 자기 몸으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자기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주께서 우리의 부족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원하시는가? 우리를 좋아하시는가? 우리의 DNA를 그분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왜 지금 허물이 있는데 실수를 연발하는데 그분의 사랑과 애정의 대상인가? 왜냐 하면 아들이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아들의 보혈로 우리를 얻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진실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원하고 나를 기뻐해 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은, 그런 확신은 우리 내면의 엔진에 연료를 주입하는 것과 같다. 누군가가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가 이야기했는지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것이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구독과 좋아요를 요구하는지 모르겠어요. 좋아해 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지요. 오래 전에 제가 저녁 시간이 되면 일정 시간에 라이브 방송하는 유튜브를 청취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 구독자가 한 이 사람은 짧은 기간 동안에 한 3만 명 정도 되었는데 라이브 방송하면 옆에 이제 채팅창 통해서 이제 댓글 달죠. 그러면 이제 이분이 읽고 뭐 그게 코멘트 달고 또 진행하고 그런 거였어요. 근데 하루는 그 댓글창에 이런 글이 올라온 모양입니다. 저는 그 이제 녹화된 거 끝난 거 며칠 지나가지고 보곤 했는데 진행자인 당신은 내가 아는 사람 중 가장 명석하고 균형 감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평정심을 잃는 거예요. 얼굴 표정이라든지 말하는 그 투가 그 왜 그 기분이 좀 그 상승하는 그게 있잖아요. 감추려고 하면서도 이 만국의 공통적인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좋아해주고 기다려주고 원한다는 이 사실은 엄청난 만족감을 주는구나. 자, 그런데 한 개인이 그런 코멘트를 달았을 때 우리의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모든 존재에 뛰어난 최상위 권세를 가지신 어떤 존재가 나를 향해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했다면요, 이것이 진실이라면 이것이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우리의 부르심이라면 어둠의 세력은 저는 그림이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 진리에 눈뜨지 못하도록 최대한 힘을 다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우리를 원하고 우리를 좋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진리에 우리가 눈을 뜨는 순간 진리로 강해져서 쉽게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이 진리가 그 사람에게, 그 개인에게 정착하지 못하도록 많은 공격과 또 눈을 가리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온전한 성숙을 이룬 뒤에 주님 앞에서 정말 이 영역에도 잘하고 이 저 영역에도 잘하고 기뻐할 만한 일만 하고 그랬을 때 우리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성장하는 과정에는 넘어짐과 일어섦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 성장할 때, 넘어질 때 그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웃습니다. 즐거워합니다.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넘어집니다. 둘째 아들, 돌아온 둘째 아들 처근이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그 아들을 껴안았을 때 그 아들이 무엇 잘했습니까? 죄인의 모습인데요. 주님 앞에 우리는 보람을 가져다 주는 어떤 존재이기보다는 허물과 실수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삶을 주님 앞에서 낭비할 때가 그 모습을 훨씬 더 많이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나를 보시고 기뻐하심을 확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12시간 지나면 그 3년 반 동안 따르던 그 주님께서 그들의 곁을 떠나고 십자가 처형이 당할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제자들은 모두 다 배반할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이 사랑 안에 거하라고요. 주님께서는 12시간 내에, 24시간 내에, 72시간 내에 되어질 일을 아셨습니다. 그들의 연약을 아셨어요. 배반을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연약해지고 실패 가운데서 불완전함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마귀는 있는 힘을 다해서 하늘 아버지께서, 좋으신 주님께서 나를 향하는 이 마음을 왜곡시키려 할 때 내 생애 가운데 경험했던 육신의 아버지가 보여주는 연약함과 부족함과 불완전함을 투사해서 아버지 인양, 하늘 아버지 인양 이렇게 작업할 것입니다.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짓의 아비를 향해서 여러분은 이 진리를 선포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신 그 차원으로 아들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다. 영적 전쟁은 진리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은 주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거룩한 전쟁을 벌였던 것처럼 여러분도 동일하게 너는 가치 없다, 실패자다, 너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 진리를, 기록된 말씀을 거짓의 아비를 향해서 외치면서 저항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께서 법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진리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성령 하나님 부탁합니다. 이 진리를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죽어있는 감정선이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감정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위대한 초청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장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기도가 주님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